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은 철이 들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아마도 이 시대에는 그 멋진 인생이 부자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고 또 물질주의 시대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 하면 부유한 인생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정말 천박한 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할 때 단지 모든 필요를 걱정 없이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부 또 최대한 안락,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부 그런 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풍족해야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만족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감 더 적극적으로는 그래야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들 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꿈꾸고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영화 대사거든요.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아실 텐데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저는 친했던 믿는 친구가 그 카톡 그 첫 번째 쓴 화면에다가 이걸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살아가면서 좀 사람다우려면 사람답게 살고 굽히지 않고 자기를 또 이렇게 자존심도 높이고 정말 인격하면은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선한 어떤 젠틀한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그 뜻이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배운 사람이나 잘 못 배운 사람들이나 꼭 이렇게 돈으로만이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해도 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혹은 뭐 도덕적인 것으로 혹은 뭐 봉사하는 것으로 혹은 정직한 것으로 혹은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또 특별한 사람다움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잘 배운 분들은 뭐 사실 못 배운 분들 이렇게 뭐 꼭 차이를 들 수 필요 없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해서 뭐 철학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논리를 잘 만들어서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도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세상에 다양한 종교도 있는데 그 종교에 귀한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또 특별한 인간다움 그것이 뭐 희생이든 뭐 사랑이든 뭐 자비든 뭐 법을 지키는 것이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어떤 특별한 인간다움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된 삶이다 라고 여기고 오히려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가난하게 외진 곳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내 인생을 잘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그러한 어떤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차 허물어져서 점차 좀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즐거울 수만 있으면 쾌락을 누릴 수만 있으면 뭐 괜찮은 삶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잘 사는 인생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한 인생 부유한 인생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어떤 뭐 정신이든 어떤 가치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재력가였습니다. 돈이 많았고요. 또 힘있는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지배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있어서 그 유대교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특별한 점들을 다 충족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 시대의 또 윤리적인 면에서 참 뛰어난 사람이다. 참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영생을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공생의 사역 거의 막바지인데요.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지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전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한편에서는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 필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 질문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그 도를 묻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깨우치고자 묻는 질문이 아니었음을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벌써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답입니다. 이 답은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했을 때 너무나 지당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마치 자신이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문 같은 우문에 대한 건 또 좀 이상한 답 같은 이런 예수님의 답 속에서 실은 이 젊은 청년의 질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문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결국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발견한 것이죠.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을 여겼을까? 이 청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다가선 것이죠. 여기에는 이미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도 자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인 것이죠. 자신처럼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간 자, 멋진 선생,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특별한 말을 하는 그런 선생, 또 그 말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성품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선생.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비슷한 부류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실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청년이 스스로 선하다 여기고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고 스스로 뭔가 이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판단으로 나를 보느냐? 사람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사람 중에는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다고 한다면 너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내 이 사람의 허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나를 이루었다. 스스로 나를 완성했다.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이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무너뜨리시는 질문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답이, 그러니까 이 질문이자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올커니 기다렸습니다. 저 다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엄청난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들 앞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저도 그런 무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답에 허구성을,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답이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순간에 지적하시는 질문을 이어서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어느 정도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선행을 베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극단을 보이셨을 때, 참 사랑을 위해서, 참 헌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였을 때 그는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여전히 물질에, 자신의 부에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드러났던 것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예수님의 질문은 거꾸로 말하면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깨달아라. 진정으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주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과는 이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응답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였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모든 권위에 따르기를 싫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늠하지 않는다라고 하나 여전히 눈을 들 때마다 음란한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나, 여전히 비교하고 탐내고 욕심부리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은 다 없습니다. 주님의 어떤 율법도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의를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얻은 그 물질을 실은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런 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 괜찮죠?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괜찮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답은 어째요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런 너의 판단에는 선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함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인생도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없고 결코 무언가를 의지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똑같 동일하게 동일한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부자입니까? 아주 순수하게 그냥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부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중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유함이란 단지 물질적인 부고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인생이 이것 때문에 가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뭐 이것도 비유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저 이 정도면 이 나라에 적합하겠죠? 저 이 정도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저 이 정도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세웠을 때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너무나 허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젊은 유대인처럼 우리의 이 신앙 생활조차도 이러한 부류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이 부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혹시 헌신이 혹시 봉사가 혹시 이게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뿌듯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기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지 라고 여기게 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마음에 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이고요. 당연히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돌아간 것 같이 오직 자기로부터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아, 참 신자로서 괜찮다, 참 멋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실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 얻겠는가 라고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참 사실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요, 아무리 뿌듯한 인생도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도, 세계를 통치했던, 주름잡았던 왕이나 통치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는 것을 만들어낸 예술가들도, 과학자들도, 그 어떤 이들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완전히 닫혀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보다 여기는 복음이 담겨 있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는 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부, 그리스도 없는 무슨 나의 어떤 능력, 그리스도 없는 공로, 그리스도 없는 명예, 그리스도 없는 사람관계, 그리스도 없는 가족,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이론이나 혹은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서 육신을 취하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제로 구원의 모든 공로를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를 나눠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을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바로 이 은혜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그냥 읽었지만 갑자기 하나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은 거절하고 갔고 어떻게 됐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오늘 말씀을 경고이시기도 하고 훈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사랑 말미암은 그 구원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이 시대가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음성 앞에서 사랑의 음성 앞에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만이 나의 자랑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그 무엇을 누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묻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 백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부자로 살아가는가 넉넉하게 살아가는가 그 뜻이 아님을 박해도 받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신자로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참으로 복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삶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정도 이루시고 또 친구들도 만드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직장도 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풍성한 부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데 절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되 만약에 누려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친구를 잃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을 잃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를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부유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없이 풍족하고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 없이 명예가 많고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대.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니 사실은 전부가 없으니 라는 주님의 음성에 저촉을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먼저 된 자라 여기나 나중 된 자입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부자 청년을 가리키는지 혹은 베드로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그러나 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먼저 된 자는 그렇게 그리스도 없이 뭔가를 자랑하는 자 그러한 자는 반드시 나중 됩니다. 그러나 나중 된 것처럼 여기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먼저 된 자입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그러하니 허망한 세속의 그런 부름과 요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또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세상에서는 뭐 큰 대접을 못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먼저 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평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애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슬퍼 돌아간 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도 후에 실수하였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진정 자기의 답에 대한 그러한 신실성을 진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훈련의 기간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로 얻고자 애쓰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